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섯 번째 시즌 네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여섯 번째 시즌에서는 김홍전 목사님이 쓰신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신의 가르치심과 신자의 장성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는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번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한 절을 가지고 설명만 해도 아마 한두 시간으로 부족한 그런 풍성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네 번째 설교의 본문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정말 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짚고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항상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면서 각각 독특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상해야 되는 것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며 관계가 있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전부가 늘 소중하고 늘 의지가 되고 늘 갈망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님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또 성령님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까지 완전하게 부활하여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과정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관련이 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지만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적용되는 그 처음 순간부터,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몸의 부활의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도 무한한 빚을 지고 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가 무한한 빚을 지고 있지만,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와 거룩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도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은혜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좀 하고 싶어서 성령님이 필요한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은사를 좀 갖고 싶은데 그것을 전달해 주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만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잠시 이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중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저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김홍전 목사님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인도한다라는 단어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지적하면서 끌고 간다라는 의미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인도한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인도한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다르다. 여기에서 인도한다라는 말은 꼭 붙들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끌고 가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분변한다라는 단어는 자세히 살펴서 과연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따진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이런 성령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나에게 맞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정말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교회가 돌아가는 일들을 볼때 정말로 헷갈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각각 다른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정말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섞어서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정말로 헷갈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무엇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조목조목 지적해 주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많은 거짓말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들도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같지만 절대로 옳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그 강력한 인도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인도자를 우리에게 딱한 분으로 좁혀서 지정을 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둡고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도자와 여러분의 보호자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보다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고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고 여러분에게 인도자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명설교자가 있는 교회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명설교자가 정말로 성경을 잘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풍성하게 전하는 설교자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대중적이고 좀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교회 교인들은 예배에 나아갈 때 성령님의 어떤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지 않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이번 주간에도 목사가 잘 가르쳐 주겠지. 이제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교를 잘 못하고 그리고 교인들과 설교 코드가 맞지 않아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런 교회 교인들은 그 설교자만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설교자 너머에 자기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을 또한 그 설교자가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고 그냥 그 설교자 탓만 하거나 아니면 그 설교자를 다른 설교자로 갈아치울 생각만 하는 그런 경향들을 저희가 볼수 있는데 이 모든 경향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구할 때는 정말로 성령님께만 매달리지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매개체가 되는 설교자, 선생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대중적으로 유명하다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계속 듣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선생과 완벽한 인도자와 완벽한 보호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설교자를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 놓이게 될 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냥 매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자의 수고를 존중하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선생들이 부족하다면 만약 잘못된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가르치고 습관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우리가 도망쳐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한 설교자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설교자의 부족함에 대해서 좀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채워주지 않는 부분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풍성하고 깊이 있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설교자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존중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더 깊고 풍성한 설교자로 세워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의 사역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더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선생, 완전하신 인도자, 완전하신 보호자이신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선생이신, 여러분의 인도자이신,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자리로 자꾸자꾸 나아가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무도 그 자리를 낚아채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그 중요한 자리를 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분은 든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성령의 가르치심이나 인도하심은 절대로 우리 개인의 어떤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플레이어로서 함께 그 팀에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일체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교회가 정당하게 나타나게 하려는 데 있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나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의 종교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윤리관에 의한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다. 나 하나가 완성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의 생명과 연결이 되고 그에게 연결되어 있는 보편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데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는 개인주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김홍전 목사님의 이런 설명은 우리가 머리로 들을 때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을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나의 삶도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들을 때는 정말로 좋기 때문에 아,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런 데 목표가 있는 거구나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도 나의 인생도 이런 방식으로 제발 인도하시고 제발 가르쳐 주시고 제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진실한 심정으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거기까지 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금방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문제 많고 이렇게 고통 많은 세상에 살게 하시는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 왜 곧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살게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질문의 답은 아주 뻔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몸에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는 내가 다음에 어떤 직장을 가야 될 것인지, 뭐 내가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다음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점치듯이 우리 개인의 행복과 안전에 어떤 관련된 일들을 사사로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런데 늘 꽂혀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런 자리에서 뽑아내셔서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미약하지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거기에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꿈을 많이 꿔서 남들이 모르는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점치듯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희한하게도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세상으로 말하면 절대로 성공하는 일도 아니고 초라하고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자기의 행복과 명예와 부귀와 성공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되는 거. 그게 진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늘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늘 힘이 부족하고 늘 한계가 뻔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도 해결을 잘 못해가지고 늘 걱정하고 늘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소시민에 불과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겉으로 볼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약한 자 같지만 정말로 강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실패한 사람 같지만 정말로 영원히 기록에 남을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무슨 막 열광적인 상태로 빠져 들어가서 나중에 나도 정신 못 차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살아가는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때 괜히 잘못된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이상한 사람들의 체험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그것이 영원한 세상의 행복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정말 마음 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세 번째로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먼저 쓸 용도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 각각 쓸 때가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바르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다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제멋대로 나는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의 계획과 이상을 포기해야지 그것을 꼭 쥐고 앉아서 그것을 좀 더 미화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어쭙잖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포기하고 주여 나를 위해서 정하신 길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만세전에 경영하신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묻고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전적인 헌신이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서포터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일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나에게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덥석 잡아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서포트로 채용하는 것이지 내가 얻은 유익의 일부를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것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아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항상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항상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태도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성령님이 그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길도 영광스러운 길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나를 던지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가지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얻는 것은 금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막 부르짖어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를 오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정말로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에서 네 번째로 김홍준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고 나아가려면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에 도달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중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칙대로 그대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기본기고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의 규칙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규칙에서 반칙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기본기는 세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죠. 기본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 내 주장, 내 꿈,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은 것은 영적인 체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대로 삶을 살아가는 끈기겠죠. 김홍준 목사님이 그 두 가지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전부를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지나가야 할두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그가 어떤 일정한 지점까지 장성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어떤 일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육도 시키고 교양도 쌓게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길러내시는 기간이 있는 것이다. 그런 후에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수행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일단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의 꾀로 하지 않고 사람의 효과주의를 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갈 것인가 하는 거룩한 도리를 배워서 그리로 나아가야 한다. 원칙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사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생활이나 교회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원칙에 따라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기본기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력과 규칙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기술과 끈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잘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충분하게 따라갈 만한 영적인 지점까지 우리가 성장해 있고 그런 영적인 기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험악한 길도 걷게 되고 여러 가지 공격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에서 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려면 영적인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사실은 이게 사람의 꾀로 하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위해서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데, 더디게 갈 때도 초조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려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려니 하는 고집을 가지고 끈기 있게 그 거룩한 법칙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하게 매달린다고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가자고 하실 때그 길이 거칠고 험한 길이어도 내 본성에 어긋나는 길이어도 갈수 있을 만큼 영적인 체력이 늘 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삼손처럼 영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딱 붙드시고 끌고 가시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영적인 체력은 늘 길러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꾀부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꾀를 부려서 성공한 사람들도 옆에서 보고 그러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하실 때 그것을 끝까지 원칙대로 갈수 있는 거룩한 고집이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운동선수가 체력을 계속 보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운동의 규칙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기르시고, 그리고 거룩한 고집, 성공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더디고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성공하는 것이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고집을 절대로 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고집을 계속 기르셔야 합니다. 세상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고집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길러야 하는 것이죠. 이번 설교에서 김홍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성령의 가르치심은 첫째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셔서 알지 못하던 여러 가지 도리를 날마다 배움으로써 지금까지의 좁은 생각과 모르던 것을 깨닫고 문제를 새로 보고 새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장성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성경을 써서 하신다. 성경의 거룩한 뜻을 해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의미를 터득하게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항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일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면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나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지금 내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터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나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듣고 있는 이 내용,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 내가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이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주간은 북토크를 진행하지 않고 이번 시즌의 첫 번째 해설부터 네 번째 해설까지 저희가 그동안 쉬지 않고 배워온 이네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음미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체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2주간 동안 다시 해설을 들으시거나 설교집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